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뭉우리 돌의 바다 김동우 글 성우 이수환 읽음 체념한 듯 애니깽을 자르고 날랐다. 한인들에겐 낯설기만한 일이었다. 날카로운 가시에 찔리고 베어 상처투성이가 되기 십상이었다. 때론 채찍을 드는 농장도 있었다. 하루 일에 식비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건 그리 많지 않았다. 돼지보다 싼 몸값이었고 노예와 비슷한 대우를 받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다. 고향에 돌아가려면 그 이유야말로 혹독한 농장 생활을 견디게 하는 신랏 같은 희망이었다. 그랬던 꿈이 일제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다. 그럼에도 이들은 포기가 아닌 분투를 선택한다. 멕시코 땅에 쓰인 우리 독립운동의 시작이었다. 목숨을 건 태평양 횡단. 멕시코 이민은 존 마이어스에 의해 불법으로 진행된 일이었다. 이민 브로커였던 그는 멕시코 요카탄 지역 애니깽 농장주 협회 대리인 자격으로 중국과 일본에서 노동이민자를 모집하려 했다. 하지만 멕시코 이민에 대한 평이 매우 나빠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일본 대륙 식민회사와 결탁해 대한제국으로 눈을 돌린다. 1904년 8월 대한제국에 들어온 마이어스는 서울, 인천, 부산, 목포, 개성, 평양, 마산 등 전국 11개 지역에 대리점을 설치하고 이민자를 모집한다. 그러면서 1904년 11월부터 1905년 2월까지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 등에 10회가 넘게 허위 광고를 게재한다. 목서 가국은 합중국과 이웃한 문명 북강국이니 수토가 아주 좋고 기후도 따뜻하며 온역 등 나쁜 병질이 없다는 것은 세계가 다 아는 바다. 그 나라에는 부자가 많고 가난한 사람이 적어 노동자를 구하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근년에 일청 양국인이 단신 혹은 가족과 함께 건너가 이득을 본 자가 많으니 한국인도 단신이나 혹 가족을 데리고 그곳에 가면 반드시 큰 이익을 볼 것이며 한국과 목서 가국은 통상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최혜국으로 대우하여 마음대로 왕래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황성신문에 실린 멕시코 이민 광고 일부. 이 무렵 사회 분위기는 러일 전쟁 등으로 뒤숭숭하기만 했다. 설상가상 당시 경제 상황 또한 몹시 좋지 못했다. 백성들은 기근에 시달리며 굶주렸고 나라마저 위태로운 지경이었다. 여기에 하와이 이민에 대한 긍정적 이야기까지 나돌았다. 당시 분위기는 멕시코 이민에 대해 혹세무민하기 쉬웠다. 천여 명의 모집 인원은 이런 사회 분위기를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제물포에서 이민배에 오른 1033명의 사람들은 남자가 700여 명, 여자가 130여 명, 아이들이 200여 명 정도였다. 대부분 가족 단위 이민자였다. 독신은 200명 정도였다. 거주지별로는 도시 거주자가 950여 명이었는데 이 중 서울과 인천 출신이 670여 명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농사 경험이 없었다. 신분은 양반, 무당, 환관, 건달, 거린 등 다양했다. 또 200여 명의 퇴역군인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나중에 독립운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이 밖에도 불황하로 떠돌던 10여 명의 15세 미만 아이들이 포함돼 있었다. 멕시코 이민은 불법 아동노동 착취의 사건이기도 했다. 그렇다고 이 이민을 불법이라 딱 잘라 말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멕시코 행배에 오른 사람들은 엄연히 대한제국 외부 소속인 천감리가 발행한 집조, 일종의 여행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는 마이어스가 외국 공사에 청탁을 하는 등 관리를 매수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무관심과 외면 속에 1905년 4월 초 1033명이 제물포에서 영국 상선 센 일포드호에 오른다. 화물 공간을 개조해 만든 비좁은 선실에서 지독한 뱃멀미가 시작됐다. 난생 처음 접해보는 고통이었다. 거친 항해에 쪽잠조차 편히 잘 수 없는 시간이었다. 음식은 형편없었고 위생 환경 또한 좋지 못했다. 생지옥이 따로 없는 풍경이었을 거다. 결국 모진 항해를 견디지 못해 몇몇이 죽음에 이른다. 이들은 검푸른 바다에 수장됐다.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가엽고 스산한 곡소리가 바람에 흩날리며 사람들의 마음을 저미게 했을 거다. 힘겨운 항해를 견딘 사람 중엔 태중의 아이도 있었다. 엄마 뱃속에 있다 운 좋게 세상빛을 본 아이는 모두를 기쁘게 했다. 이렇듯 산은 타인을 울려 슬픔을 퍼뜨렸고 생은 자신을 울려 기쁨을 나누게 했다. 삶과 죽음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한 몸을 쓰면서 다른 얼굴을 하고 한인들과 항해를 계속했다. 제물포를 떠난 지 40여일 만에 멕시코 살리나 크루스 해변에 도착한다. 지긋지긋한 선실 생활에서 해방되는 순간이었지만 멕시코는 쉽게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다. 당시 통역이었던 권병숙에 따르면 한인들은 멕시코 당국이 즉시 하선을 허락하지 않아 4일간 더 배 안에 머물다 음력 4월 10일 해변에 첫 발을 내디딘다. 멕시코 한인 디아스포라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이 통역 권병숙이란 자의 행동이 두고두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권병숙은 을사늑약 오적 가운데 하나였던 권중현의 사촌이었는데 서울 미국 공사관 통역으로 일한 경력이 있었다. 그의 평판은 그리 좋지 못했다. 사기와 절도 등으로 해고를 당한 적도 있었다. 그는 이민 브로커와 함께 사기나 마찬가지였던 멕시코 이민을 최일선에서 추진해 나간다. 자신의 사사스러운 과거 때문인지 제물포를 떠나기 전 권유섭에서 권병숙으로 개명까지 한다. 멕시코에선 애니깽 농장주 편에서 한인들의 참담한 생활이 고향 땅에 알려지지 않도록 편지를 검열하거나 금지하는 악행을 일삼는다. 이런 자신의 죄 때문인지 그는 2년 뒤 멕시코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 두문불출하다 황망하게 배에 올라 고향으로 돌아간다. 권병숙은 이 이민의 실체를 알고 있었던 사람일까? 그는 왜 동포들을 사지 아닌 사지로 내모는 데 앞장섰을까? 국화 한 다발이 바꾼 장면. 애니깽의 역사를 찾아 나선 멕시코 일정은 멕시코 시티가 그 시작이었다. 여행자의 입장에서 이 도시는 참 매력이 넘친다. 다운타운 중심 소칼로 광장 주변에는 다 열거하기도 힘든 박물관과 미술관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디에고 리베라와 프리다 칼로의 러브스토리를 좇아 그들이 남긴 작품을 감상하는 건 이 도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시선을 조금만 외곽으로 돌리면 신들의 도시로 불리는 테오티우아칸과 바티칸 다음으로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방문한다는 과달루페 성당 등이 여행자를 기다린다. 간혹 여행을 하다 보면 무덤이 유명 여행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레콜레타 묘역에 잠든 에비타의 묘지가 그랬고 인도의 타지마할이 그랬다. 또 오스트리아 빈 예술가들의 무덤은 브람스, 요한 슈트라우스, 슈베르트, 베토벤 등을 찾는 관광객으로 연중 붐빈다. 멕시코에도 이런 장소가 있다. 어디까지나 한국인에게만 해당되는 장소이긴 하지만 멕시코 시티 외곽 판테온 돌로르스에 잠들어 있는 독립운동가 김익주의 묘지가 그곳이다. 3A-6-B-37구역 입구에서 중앙길로 들어가면 B-37번 길로 들어와 후안 알바레스 길에서 오른쪽으로 60m 지점. 김익주의 무덤 위치를 설명한 자료는 독립기념관 자료가 유일했다. 공동묘지 정문 앞 로터리를 중심으로 여러 갈래로 나 있는 길 여기저기를 기웃거렸다. 아무리 찾아도 후안 알바레스 길이 보이지 않았다. 무작정 찾는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 한참을 헤매다 묘지 관리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만났다. 그는 정반대편을 가리켰다. 다시 공동묘지 정문으로 내려가 관리인이 가르쳐준 방향으로 길을 잡아 나갔다.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60m란 단서를 착실히 따라가면 될 일이었다. 길을 따라 좌우 무덤 하나하나를 사진과 대조했다. 정보대로 60m 정도를 샅샅이 뒤진 듯 했다. 그런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자료 사진과 비슷해 보이는 무덤이 보이지 않았다. 거리에 오차가 있을 수도 있었다. 다시 길을 따라 올라가며 조금 더 수색 아닌 수색 작업을 벌였다. 그때였다. 비석 가운데 킴 리란 단어가 또렷이 눈에 들어왔다.
KBS 오디오북
김익주의 무덤이 분명했다. 자세히 보니 자료사진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가방을 내려두고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다. 화려한 주변 무덤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꽤나 소박한 묘지. 화병에는 오래전 누군가 꽂아둔 생기 잃은 국화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하얀색이었는지 노란색이었는지조차 알 길 없는 꽃잎은 손대기 무섭게 우수수 마른 잎을 떨구었다. 애석한 풍경이었다. 그냥 이 모습을 두고 볼 수가 없어 길을 돌려 꽃 한 다발을 사들고 왔다. 삼각대를 펼치고 영전 앞에 꽃 한 송이를 꽂고 셔터를 눌렀다. 한 송이, 한 송이. 꽃송이가 늘어날 때마다 셔터를 눌렀다. 누구의 묘지를 이렇듯 많이 찍어본 날이 있기나 했던가. 국화가 화병에 다 꽂히자 정막 속에 빛이 들고 안온함이 퍼져나갔다. 한 송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쌓이면 풍경을 바꿀 수 있다. 명이 생인 까닭이고 생이 명인 이유다. 관심은 살 풍경을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꽃이 시들기 전 누군가 이 묘지를 방문한다면 분명 그들도 나와 같은 자족감을 느낄 수 있을 거다. 발걸음이 이어진다는 건 기억되고 있다는 의미이자 기억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니 말이다. 분위기가 바뀐 묘지를 둘러보며 다음 사람이 말라 비틀어진 갈색 꽃을 보고 저교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길 소망했다. 문득 멕시코 시티에 살고 있다는 김익주의 손자 나빗킴이 떠올랐다. 그를 만나면 멕시코에서의 독립운동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막상 사람을 찾으려고 보니 앞이 캄캄했다. 한국에서처럼 전화 몇 통으로 될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처음엔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만 기록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 그런데 계속 뒷맛이 개운치가 않았다. 사람이 빠진 다큐멘터리, 풍경만으로 인간극장을 만드는 느낌 같았다. 안 될 거란 섣부른 예단은 작업을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일단 할 수 있는 일인지부터 확인해보는 게 순서였다. 그래야 후회도 없다. 먼저 멕시코 시티 한인회를 찾아갔다. 어렵사리 한인회 회장을 만났다. 그는 대사관에 연락해보란 말뿐이었다. 구멍가게에서 동전을 받고 공중전화기 앞에 섰다. 대사관에 전화를 했다. 나비킴의 연락처를 알고 싶다고 했다. 대사관에선 찾는 사람에게 의사를 묻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